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심한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제가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똑같이 몸이 아픈 경우인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감기와 불치병은 다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상사와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프로젝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과 곧 발표될 회사의 레이오프 명단에 내 이름이 포함된 것을 알고 드리는 기도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이 점점 커가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히 간절한 기도이죠. 그러나 그것과 어떤 경우 자녀들이 한순간에 실수로 차갑고 위험하기까지 한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나의 자녀가 벗어날 수 없는 우울증이나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우리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저도 뭐 아픔이라든가 고통,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리고 조언하기도 하지만은, 그 일이 직접적으로 나의 일이 되면은 저 역시도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내가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것을 처음 의사로부터 들었을 때 가졌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왜 우리라고 예외이겠는가. 우리 인간들은 다 비슷한 경우, 꼭 암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꼭 그러한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왜 우리라고 예외이겠는가. 그리고 이제 거의 정확하게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에 저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지 마시고, 지금도 일주일에 제가 아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일주일을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일주일의 기도 가운데 두세 번은 꼭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시편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 아내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백발이 성성하도록 살려주십시오.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백발이 성성하도록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를 기억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15년만 더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15년 살려주시면, 건강하게 살려주시면 15년 후에 예, 그럼 그때 가서 또 15년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고요. 예. 그러고서 15년 후에 70대 초반이 되고 그 후에 15년만 더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 우리 시편 말씀에 그러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안 그래도 80이라고. 예, 나이가 굉장히 우리가 뭐 기대 수명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70 넘어가고 80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가 더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15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스기야의 병과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과 이 본문으로 더불어서 치유에 관한 말씀, 아픔 속에서도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정말로 대변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마 그와 비슷하게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혹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관계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건, 오래 묵은 관계의 어려움이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향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 나에게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아마 그 병은요, 히스기야가 그 가졌던 그 병은 히스기야 가까이에만 있었다면은 누구나 다 와 저거 큰 병이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그런 병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는 병이 난 부위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붙이라고 했거든요. 뭐 거기에 뭐 큰 종기였던 하여간 죽을 정도로 심한 그냥 눈에 보이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이 큰 병은 맞기는 했지만 그러나 죽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본인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이제 인생을 정리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히스기야의 마음, 아니 비슷하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sulking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구절은 그 단어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낙담이 되어서 마음이 침울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곧 죽을 것이니 인생을 정리하라는 말 앞에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던 히스기야 왕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뢰었다고 했고 3절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나서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가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간구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절망스러운 마음, 그의 낙담되는 마음,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마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와 아내는 히스기야가 여기서 울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히스기야가 3절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그랬습니다. 오늘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진 다음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왕입니다. 아주 손에 꼽을 만큼 몇 왕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손꼽히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온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선한 일을 했다고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는 정반대의 기도를 드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병에 걸린 것이, 제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제가 혹은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제가 정말로 이 고통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전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건 아니면 반대로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이건 간에 그것이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치유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의 병,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치유를 향한 그 기록을 또 다른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긴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38장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38장 9절 이하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조리는 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곰곰이 보면은 그 시는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낫게 하여 주셔서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낫게 하셔서 일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건, 아니면은 반대로 엉망으로 살았건, 죽게 된 마당에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가식이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나, 다른 어떤 그냥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내가 이렇게 웁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죠.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시한부 선고를 한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죽을 것이다. 왕이시여 죽을 겁니다. 주변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궁전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히스기야 왕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15회 더 연장시켜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고 순종하는 왕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사야서의 히스기야 기도처럼 주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주님을 더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것을 조건 삼아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아프기 전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거나 절망스러운 상황 이전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 이제서 응답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는 그때서야 응답해 주십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기도의 어떤 질문을 가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궁금함,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라는 겁니다. 아프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 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실패하기 전에는, 혹은 내가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리기 전에는, 아이, 뭐 내가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 굳이 뭐 내가 이렇게 간절히, 내가 이렇게 조건까지 걸어가면서, 그러나 아프거나 인생에 실패하거나 혹은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고 그때는 하나님과 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절망했다고 하는데 불교에 보면요 면벽이라는 게 있어요. 면벽이 뭔지 아시는 분? 얼굴을 얼굴을 말 그대로 벽을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죠. 면벽하고 수행을 이어갑니다. 불교에서는요 그냥 벽을 바라보고 그렇잖아요. 성철 스님이 10년 앉아서 맞죠? 용문 형제? 예. 용문 형제가 좀 그 사전 지식이 있거든요. 앉아서 면벽하고 10년 동안 수행을 닦았다고 그러거든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면벽하다 보면은 깨우침의 순간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뭐 성철 스님 얘기했는데 성철 스님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해인사의 그 전통에서는요, 한문으로는 도노돈수라고 했습니다. 알죠? 네. 도노돈수라고 있습니다. 도노, 저 깨달으면 돈수. 한 번에 모든 것이 모든 악습, 모든 악행, 나의 오래된 관습들 이러한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도노돈수입니다. 해인사는 경상도인데 전라도의 송광사에서는요 좀 더 다른 전통을 가리킵니다. 도노점수라고 합니다. 순간 깨닫기는 하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은 점차적으로 수행을 통해서 바뀐다는 뜻이에요. 네, 도노점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뭐냐면은 면벽,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가운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고쳐주실지 히스기야에게 아니면은 죽게 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 알 뿐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려서 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를 살려주실지 우리를 죽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미사여구를 빼고 그렇죠 모든 기름기를 빼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과 한탄과 울음 가운데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을 벗겨내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불교 용어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깨달음의 순간인 거죠. 도노의 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깨달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고 살고자 하는 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도노의 순간, 영적인 대면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는 살려주실지 죽게 하실지 모르지만 8절 이하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드러납니다. 7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상처 자리에 무화과 반죽을 붙이니 본문이 뭐라 그래요? 왕의 병이 나았대요. 왕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나았는데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셔서 3일 후에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지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드리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합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해 그림자가 움직였으니 해가 움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기적은 히스기야 왕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우리 일생에서 한 번도 보기 힘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 삶에서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레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로 살아난 증거는 분명히 본문에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 상처 부위에 무화과 반죽을 붙여서 분명히 나았지만 그 확실한 증거는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게 뭘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는요, 이것을 이 본문을 꾸준히 공부해보면 결국 성전에 올라가는 것,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성경 주석들에 보면은 11절에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표현된 것은 계단이라고, 성전의 계단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해시계, 해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해가 지면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면 그림자가 길게 앞으로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유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죽음으로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단 위에 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지 않고 반대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그만큼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발랐을 때 이미 그의 죽을 병은, 히스기야의 죽을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증거는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 그림자의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을 두고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살리시고 히스기야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사람의 삶에 죽음이 있도록 하시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잘 모른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살고 죽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그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열왕기상의 20장의 기도는요, 두 가지 사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안에 나오는 18장,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 산헤립 왕의 위협 앞에서 유다를 건지시고 유다라는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유다라는 나라를 처음 14년을 다스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15년을 다스립니다. 총 29년을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신실했던 왕, 처음 14년도 신실했고 그 다음 죽을 병에서 살아난 15년도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서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유다를 다스렸다면 그 유다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유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아가는 참 신실한 나라가 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0장 뒷부분에 보면은 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아시리아의 위협에서는 구해줬지만 바벨론의 멸망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다면 더 멋있는 해피엔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은 그냥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이해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느냐를 떠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0장 5절에 보니까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지금 아픈 중간에 있어요.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의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이어지는 6절에서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로부터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호했는지 모르지만은 바벨론에게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건축했지만 수백 년이 흘러서 그 새로 지은 성전 역시 로마의 손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병들도, 우리들의 아픔도, 우리들의 상실도 하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면 지금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갑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우리의 바램과 다를지라도 그래서 실망돼서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저희 가정이 계속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그 치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